우리가 이제 올해 민수기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큐티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다 민수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월에 이제 1장부터 한 10장 정도까지를 묵상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다가 4월 달에 다시 이제 민수기 나머지 11장부터 나머지 장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한 권이죠. 창출, 레민신에서 이제 민수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모세 오경의 어떤 문맥 안에서 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어떤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어떤 담론으로 구성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가 이제 이 신명기 민수기를 민수기의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기록한 책이 이제 레위기이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어떤 고별 설교가 이제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성막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시내산에서의 기간, 약 1년 정도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한 38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기간을 기록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400년 동안이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가 한 40년, 약 한 40년 정도가 이제 걸렸는데 문제는 이제 출애굽을 한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가 달랐다는 거죠. 1세대가 아니라 그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1세대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사실 이곳들이 다 이제 광야였는데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사실은 베미르 바르인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목을 따올 때는 보통 그 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우리는 이제 태초에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라서 이제 태초에 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도 이제 처음에 뭐 태초에 사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이름이 이제 베레시트이거든요. 뭐 사실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전부 다 그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이 바에 다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예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의 제목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이제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를 제목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만큼 이 광야가 민수기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저자가 이 민수기를 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동시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자가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광야? 광야는 애굽을 떠나서 이른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의 길, 그러니까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거든요. 뭐 한 일주일 정도만에 다다를 수 있는 굉장히 빠른 그런 지름길과 같은 길이었는데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싸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서 겁먹고 도망갈까봐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른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굳이 그 이유뿐만 아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두르신 데에는 돌리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작정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애굽을 떠난 장소였어요. 여러분 광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가장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화려했던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 땅에서 400년 이상이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애굽의 가치, 애굽의 생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몸에 덕지덕지 그들의 생각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넣고자 하시는데 그저 물리적으로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애굽의 환경, 애굽의 생활 습관, 애굽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시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훈련과 그 연습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굳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벌써 민수기를 묵상한 지 이제 3일이 되었는데 이제 민수기 1장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세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어보라라고 하는데 이제 군사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내시는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이 두 사람, 왕자인 에드워드와 그리고 이 거지인 톰이 서로 이제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다루는 책이 이제 이 왕자와 거지죠. 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구걸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이 거지인 톰이 한순간에 이 왕자와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이 왕자가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거지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가 한순간에 이 왕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손 씻는 물을 이렇게 마시기도 했고요. 또 맨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이 손을 집어가지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궁정예절을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정무를 돌보면서 이런 어떤 그 나라에 존재했던 잔인한 형벌들을 폐지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왕자님이라고 칭송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한순간에 왕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왕자로 불러냈으니 진짜 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왕자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전에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냈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전의 습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내시고 교정해내시는 것이죠.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쳐서 만드시는 작업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광야에 없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저 문을 나가실 때 이런 광야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제가 참 많지만 에스라 9장 참 좋아합니다. 에스라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못 혹시 박아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이게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10cm짜리 대못을 한 번에 박으시는. 그러니까 나눠 박으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진짜 풀스윙으로 빡 박으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못을 박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하시다가 못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박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야, 그 망치로 두드려 맞는 저 못은 진짜 아프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한 번에. 맞거든요. 여러분, 모세 입장이 한번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사람 한 번에 박았지만 한 번에 박기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 번 우리는 이제 쳐서 박아야 할 텐데 그 여러 번 망치질을 당하는 못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그 몇 번의 망치질을 거치면 완전히 박혀서 그 못이 빠지지 않잖아요. 잘 박힌 못을 뽑으려면은 뭐 나무를 쪼개든지 아니면 벽을 부수든지 이렇게 해야 겨우 그 박힌 못을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참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화 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광야에서 박혀야 하는 겁니다. 못이 박히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나 그곳에 박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박히면서 하나님께 물들어가면서 거지로 살아왔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가 왕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두 번째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이제 황무지이죠. 황무지. 황무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메마름과 황폐함과 결핍이 존재하는 곳이 황무지예요. 그럼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놋뱀 사건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이곳에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불평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원래 그곳에는 뱀들이 없었는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100km 멀리 있던 뱀을 말처럼 달려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다. 2번, 원래 그곳에는 뱀이 많았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에? 원래 뱀이 없었는데 요릿 뱀이 생겨라 해서 생겼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뱀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까요? 에? 원래 있었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새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상식적으로 그곳에 있는 뱀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뱀들이 많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 지경의 땅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요. 속죄일에 대한 규례. 그래서 이제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어떤 죄를 고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 광야를 이제 아사셀 염소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잘 삽니까? 광야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또 다른 염소 만나 가지고 새끼 낳고 뭐 이렇게 번식하나요? 죽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짐승에게 밥이 되든 굶어 죽든. 그런 곳이 이제 광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곳에서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잘 살았을지 몰라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는 거 보면 또 고기도 먹고 있었고,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과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무인지경,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시니 당연히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절호의 찬스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곳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이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너무 불편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히 경험합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배웁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 배워요. 광야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정말 비참한 곳 같지만 소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포기가 아니라 소망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혹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곳이, 걸어가고 계신 삶의 현장이 광야이신가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부럽습니다. 얘기하세요, 옆 사람은.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겠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드려 맞아야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만에 걸어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민수기가 광야에서인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서는 아리스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백성들의 수를 세다. 정확하게는 군사의 수를 셌으니까 뭐 군수기 뭐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죠. 거기서 세었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곳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수를 세는 거. 그러니까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의 수를 센 것이고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었더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 1,820명 정도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인구가 좀 줄었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 심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왜 줄 수가 없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택하신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만천하에 알리고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샘플,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샘플이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잘 되어야 돼요. 인구도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이 70명이 좀 넘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애 어른 이렇게 다 포함해서 약 20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을 하는데 정말 애기 잘 낳잖아요. 바로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서 뭐 산하 제한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뭐 죽여라 뭐 이렇게 해서 산파를 보내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애 낳는다라고 해서 가보면 벌써 나아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기간 동안 인구가 준 거예요. 절대로 줄어들 수 없는 백성이 준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왜 줄어들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PPT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광야 진군에 앞서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인구를 이렇게 세고 60만 3,550명이구나. 이제 광야로 진군하자 해서 진군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도 배우고 또 광야에 나온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도 지켜요. 이제 그리고 광야로 이제 출발하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 준비, 11장부터 25장까지는 출발해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래서 막 여러 사건들이 나와요. 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음행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런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도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 실패한 1세대 대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2세대들 때 인구를 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몇 덩어리요? 세 덩어리.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실패, 26장부터 36장까지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1월 달에는 저희가 1장부터 10장까지만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본문들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을 불러놓고 준비시키십니다.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만드는 법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군사가 몇 명인지 세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3절 우리 민수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사가 얼마가 되는지를 하나님이 세워보시는데 여러분 군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애굽에서 군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압제 하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군사라고 칭하시고 싸움을 준비시키십니다. 군사의 수를 세시고 앞으로 너희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겨우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 너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들을 이루고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제부터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멋대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민수기 1장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군사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한 군사이지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싸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군사인데 자꾸만 집에만 앉아있으면 안 되시죠. 엉뚱한 데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보통 6시에 일어나는데요. 조금만 더 잘게요.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집합했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총 들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총 쏠 기분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장에서 이제 독특한 것은 이제 묵상한 것을 계속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레위인은 그 수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네. 대답 안 하시면 묵상 안 하신 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전투병인 거죠. 군에도 전투병이 있고 비전투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60만 3,550명은 전투병이고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비전투병이에요. 1장 53절 한번 보면 1장 53절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1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싸움에 나가는 사명 말고 비전투병으로서의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인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이 레위인들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성막에 외인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에요.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지켜내는 것이 이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민수기 18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생각해야 할 구절인데 뭐냐면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진노가 안 임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안 지으면 진노가 아님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명령을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살아 있어도 너희들만 잘해도 레위인들이 직무만 제대로 감당해도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제사장이 직무를 잘하면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뭐 1대1로 이렇게 딱 매칭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직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교회에서 직을 맡아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에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군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군인인데 누구는 전투병으로, 누구는 비전투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서로 맡은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죠. 각 부서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마을장님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그들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뤄요.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주로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망, 탐심, 불순종, 교만, 음행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어떤 주제들이 계속해서 민수기 광야 생활 동안 이제 반복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짧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다베라 사건이에요. 10장까지 여러분 10장까지 광야로 나갈 이제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출발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원망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자 출발. 아 짜증나 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0장에서 출발해요. 한 발 뗍니다. 아 짜증나. 이게 11장에 바로 나오는 원망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로 원망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저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도 제대로 안 뗐는데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도 없어서도 아니었고 가다가 누가 싸움을 걸어서도 아니었는데 그냥 원망합니다. 출발? 아 짜증나. 왜 원망했을까요? 이제 광야가 황무지이고 결핍을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바로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불편한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나 봐요. 힘들 걸 각오해야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짜증나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히는 과정이 어찌 순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1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사건이 탐심, 탐욕에 관한 사건이에요. 우리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못 먹어서 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탐욕을 가지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니까 모세에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모세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아뢰면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입게 아니하세요? 어찌 주께서 이 아이들을 품듯 품으시고 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 고기 먹는 문제이죠. 고기 먹는 문제. 애굽에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밥만 먹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추 위에 고기 쌓고 마늘도 얹고 밥도 얹어서 호로록 먹었는데 이제는 상추는커녕 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불평이 이 탐심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먼저 탐심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허다한 잡족들, 허다한 민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먼저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죠.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우리로 따지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하고 딴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 요한 1, 2서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요한 1, 2, 3서 묵상하면서 이단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지 않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내뱉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 하고 미혹해 하고 그들의 마음을 뺏어서 정말 그런가? 이런 마음을 품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전주에 가면 천변이 있죠. 천변. 천변을 여러분 가보시면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걷기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많은 분들이 그 천변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을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마음 좋은 분들이 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지만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사비와 사제를 들여서 그 길을 꾸미고 하지는 않아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을 향해 표현하는 메타포 중에 하나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잘 살아야 하고 잘 누려야 하고 자랑해야 하니까 자꾸만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8개국 60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 밖에서 만난 분이 집을 샀니, 차를 샀니, 저편한 세상을 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에서 이제 불이 나죠. 하나님, 38개국 60가정 말고 우리 가정에 뭔가 이렇게 누가 집 샀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 누가 집 샀어 그러면 그래 나 집 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33장 34장을 보시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숲곳에 눌러앉아요. 집을 짓고 우락간을 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에 이르러서는 세겜 앞에 장막을 치고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원래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거든요. 그게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세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눌러앉습니다. 오래 거주하려고 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한 10년 정도를 세겜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 당한 일을 통해 급히 그 땅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눌러앉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지 우리가 영원히 눌러앉을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가치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탐심을 제거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불순종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탐 사건이 13장과 14장에 나오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는 말이 살기는 좋은데 거기에 사는 민족이 너무 커서 우리 안 된다. 돌아가야 한다.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아니겠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 정탐의 가나안 정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신명기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왕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에이 그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정탐꾼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내가 도울 거야. 너희들은 이길 거야. 차지할 거야. 아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보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유 그래 한번 가봐라. 갔더니 아유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줄게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봐야 믿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지를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사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 건데 보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이제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어릴 때 재밌게 본 영화가 빰빠밤빰 빰빠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는 편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도에 보니까 절벽과 절벽인데 지도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는 그냥 절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지도를 보고 발을 딱 떼는데 그 절벽 사이에 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에 담금에 물이 줄어서 담근 게 아니라 담금에 물이 줄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바로 이런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했던 자들은 못 봅니다. 38년 동안 광야만 돌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두 사람은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보고 가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거죠. 다음은 교만에 대한 문제입니다. 레위의 후손인 고라와 루벤의 후손인 다담 온이 250명과 함께 반역합니다. 모세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좋은 옷도 막 입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줄곧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 와 모세 대단하다. 아론 대단하다 외치는데 자기에게는 국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요. 나에게 넘겨라. 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렇게 반역했던 250명은 불타 죽고 반역했던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죠. 올라가고 싶었던 자들이었는데 스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서운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안 안아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이거 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할 때가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맘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끝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근데 모세, 이 여호수아는 만년 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내내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단어가 늘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는 마지막 24장에서야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어지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도달한 곳이 모압 평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가 싸웠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모압도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이 떱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너는 예언을 잘하고 또 저주를 잘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좀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합니다. 저주를 받아라 해라 해야 되는데 이 축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누가 멸하느냐 뭐 이렇게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는데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고 발람은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발락이 이제 열받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돈 줘, 이렇게 발람이 나중에 돈 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너지는가? 물리적인 공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시딤에 머무르게 되는데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광야를 지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아요. 와서 한잔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랑 좀 놀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런 환대 처음 받아봤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인들과는 달라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은 성별만 달랐는데 이 눈앞에 있는 여인들을 보니까는 아, 신기합니다. 자기 부인과 주변 사람들은 땀냄새 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분냄새 나고 좋은 냄새 나고 피부도 하얘요.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크림도 없잖아요. 군에 가시면 우리 상관들이 엄청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서 막 일하고 훈련받고 하니까 한 50대인 것 같은데 30이고 막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이 남자들이 완 넘어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같이 제사 드리고 음행 저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 무려 2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던 길은 외부의 공격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마음 먹고 이 죄악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 이것들이 세상과 이것들이 교회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고 해결하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치 않으세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어리광도 받아 주십니다. 민수기는 줄곧 실패와 절망이 반복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 이 민수기를 읽는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고 새 시대와 새 지도자를 바라보게 하셨고 약속된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세요. 민수기는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고 우리의 죄악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빚어가고 다듬어가기를 소망케 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민수기를 우리가 잘 묵상해서 포기치 않으시는 소망치 않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